것에서 목적하여 우리 안에 심겨둔 그 삶이 내 안에서 정말 그대로 잘 실현되어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불만 품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우리 피조물들의 삶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 절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다고 했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절기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첫째 달 열 나흔 날, 여기 첫째 달이라는 건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쓸 때 달력이 민간력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 히브리 역하고 7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오늘날 우리 양력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정월이 1월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정월, 1월 막 그러는데 막 달이 좀 이렇게 막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히브리 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력, 애굽의 민간력이 7월 달이면 이제 히브리 사람이 1월이고, 그걸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 사이 정도 되죠.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이 히브리 사람들의 민간력 1월은 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봄.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일곱 절기가 있죠. 유월절 처음에 2월 14일, 15일이 무교절이에요. 16일이 초실절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 하고, 왜냐면 칠칠 49,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해서 일곱 절기가 있는데, 앞에 그 1월 정월 14, 15, 16 초실절까지가 봄 절기고, 이제 그 맥추절, 오순절 그 때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절기고 7월 그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이 이제 가을 절기예요. 그리고 겨울은 항상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절기가 뭐냐면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나 여러 군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그 절기는 월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거는 오실 것의 그림자였고, 그 몸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다. 그러죠? 근데 아직까지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00년 동안 지킨 건데, 모세 때 주셨으니까,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우리가 지켰는데, 야, 예수님이 십자가이셨다고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초대교회에 이제 그 유대의 그 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도 받아들이냐? 왜 쉽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인간들의 어떤 이 행위,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부추겨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복을 강조해 준다거나 아니면 인간들의 행위를 가치 있게 자꾸 여겨주면 왜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것이 그게 가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희에게 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간들이 뭐가 이제 폼이 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니네 거는 안 받는다 그러고 그냥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뭔가 그냥 배우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 인간들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존재의 그 자체, 그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존재 목적은 약속을 위해 창조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있죠. 내가 내 나라에서 데리고 살 존재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건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들을 같이 데리고 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거기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게 육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또 삼층천이라고 일컬어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바울이 올라와서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걸 보고 왔죠? 그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지금도 불안해요, 그 말이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가니까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보면 무슨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도 불안해요, 사실은.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 하늘이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됐으면 뭐하러 이 역사와 인생이 필요하냐 말이야.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냥 거기가 끝이거든요. 거기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영원이라는 건 그 개념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그런 개념,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왜 이 순서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 이 역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길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그려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벌써 여기서부터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여러분의 그 이 눈물샘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단어잖아요. 휴머니즘. 그럼 괜히 그냥 가슴 뭉클해지고 그러잖아요. 휴머니즘이라는 그 단어, 인본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성도에게서 어떤 그 이렇게 핍박받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왜냐하면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에게 장악되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감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한 큼씩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께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에게 막 이렇게 핍박받고 억압받으면서도 아무 할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울분이 치솟아오르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대항이라도 하고 이러면은 그냥 괜찮은데 대항도 못하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속으면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냥 속아주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반성이나 후회나 회개도 없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우리 안에 막 연민과 불쌍한 마음과 그리고 또 울분과 의분 같은 게 생기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게 그렇게 힘의 원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이 천지 만물 중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곳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죽어야 할,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었지만 우리 I must die, 나는 아주 죽어야만 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죽음으로 살려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을 품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그러한 것에 대한 이 반발과 울분 같은 게 생겨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위해 정말 이 한 분 불살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아요. 난 답답한 게 이렇게 은혜를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죠. 왜? 심지어 무슨 뭐 1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먹거리를 마련해서 하던 행사 이런 것들을 그만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아유 뭐 목사님이 그런 거 다 그냥 다 자기 의 쌓는 거라 그래서 그만뒀다. 그 사람은 그만둔 게 다행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자기가 그 일을 한 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죠. 아니면 그걸 함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해 주면서 내가 만족하고 다른 이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즐긴 것이지 그건 진짜 선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 행해진 일이었다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일은 행해줘야 되죠. 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그런데 목사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자기 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홀랑 그만둬 버리는 건 그동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의라 그래요. 자기 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전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해 아래 세계 없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게 벌써 과거에 있었고 장래에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는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게 무슨 어떤 일을 반복하냐면 인간들의 가치층이 이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나도 내가 내 힘과 의지를 발동하여 그리고 나의 선악 구조를 갖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겠어요가 이게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인류의 역사는 이제 뒤틀려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장 보기 쉽고 그리고 가장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이제 역사에 쭉 펼쳐내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영적 이스라엘의 실체인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가가 바로 그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이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구제나 선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인간들의 가치를 챙겨주고 야 우리끼리도 이렇게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바벨탑을 구축하는 걸 성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어떤 행위를 그만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을 추구하며 지향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완성하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한 민족이 필요했던 거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무엇인지가 이제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인과 동시에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장자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또 아들이라고 해요. 장자라고 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다분히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도덕책, 윤리책, 이건 지켜야 될 거, 이건 말아야 될 거,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경계한 모든 절기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절기가 다 예수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여러 차례 걸쳐 설명한 건 니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건 인간들이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하여 거기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로 또다시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챙겨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걸 경고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또 어때요? 뭐 77절 처음 왔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 지키지만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안 붙였지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고난주간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또 다 만들어갖고 다시 지켜내고 있죠. 여러분 이걸 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실체가 오셔서 그 모든 걸 절기와 월삭을 다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그 실체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를 기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슬그머니 생겨났냐면 사순절 같은 거예요. 고난주간. 요즘 그건 캐톨릭, 로만 캐톨릭이 하던 거거든요, 원래가. 왜냐면 그 로만 캐톨릭은 인간의 행위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쳐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죄를 많이 짓고 죽어도 연도미사 같은 걸 드리잖아요. 연이어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돈 꽤 들어갑니다. 그거 드리는, 그거 하는데 수백만 원씩 내야 돼요. 연도미사 드릴 때. 그 연도미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읍소를 하냐면 성자들 있죠. 성인들. 성 프란시스코, 뭐 성 베드로 이런 성인들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이 인정한 성인들. 그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들에게 연도미사가 올려지죠. 그럼 그 성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청와대 안마당에 계신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마리아 얼러지가 거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왜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아들한테 야, 걔 좀 어떻게 좀 이게 무슨 청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조 림보나 이런 데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 아래에서 그 행하는 그 공덕 이런 것들로 그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었는데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인간들의 행위가 이게 유대교거든요. 유대교가 그대로 로마 캐톨릭이 된 거죠. 여기에서 다시 아니다 원래 폼 기독교로 돌아가자가 튀어나온 게 리폼드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의 줄기에서 뭐가 돌연변이가 튀어나온 게 개혁교회가 아니라 유대주의, 유대교로부터 이 벌써 왜곡되어 있는 이 틀에서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가 리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우리가 이제 내일 사사기에서 이제 레위 사람과 그 에브라임 사람 중에 그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텐데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위들을 오늘날도 이렇게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법석들을 떠야면 일단은 인간들의 그런 행위를 이렇게 부추겨주면 그런 절기 때 이외의 다른 삶이 이제 열심히 죄 짓다가 그때 한 번에 그냥 왕창 헌금도 하고 그걸 기념하고 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불안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사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연합 예배 같은 것도 하고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활주일 같은 때는 하얀 옷을 전부 입고 그리고 같이 새벽에 모였었어요. 다 하얀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귀신 나온 게 밤에 그걸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성탄절, 부활절, 수수감사절 이런 몇 가지 그 절기 동안에 교회 1년 예산에 상당한 30% 이상 헌금이 거기서 거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묻지 못할 이야기지만 헌금 개발론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헌금 개발론.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책들이 한두 권씩 있어요. 헌금 개발론 해갖고 그리고 어떤 책은 진짜 원색적으로 양들은 수시로 털을 깎아줘야 건강하다 이렇게 수시로 이게 돈을 좀 걷어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주 큰 재주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안 지킨다고 해서 참 목사님 목회 독특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역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욕망하는 인간들이 토해놓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목사들 그 설교들을 엄청 까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정용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역대로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로 치고 그래요. 아주 작살을 박영선 목사도 그래서 박살이 났는데 교회 역 강해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 역대로 설교를 하는 이재철이나 뭐 감리교 목사들 대부분 다 이제 교회 역대로 설교하거든요.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설교.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설교 평을 보면 완전히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성결교 목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감리교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꽉 묶여가지고 그 절기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 그 이 서신서 자체를 본인이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뭐 큰 교회 목사들을 막 까니까 야 이게 옳은 거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부자 만들어졌죠. 책 많이 사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부 이 인본주의적 그 왜곡된 교회가 토해내는 배설물이 교회력이에요. 사순절은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없애버린 거였어요. 그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왜 여태까지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해갖고 루터가 목숨 걸고 없애버린 건데 그냥 지네기가 너무 심심하니까 어릴 때부터 또 슬금슬금 생겨갖고 다시 또 사순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뭐 신학교에서도 그 미국 교수님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스만 마셔요. 또 헌금, 금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난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신학교에서 점심도 제대로 못 사먹었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아니, 교수님들이 주스만 마시는데, 아니면 아예 먹질 말던가. 주스에 그냥 온갖 그 영양, 뭐 당근, 뭐, 파세리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아, 그거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더구만. 그리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 그 왜 그런 거예요? 나는 뭘 했다는 거죠? 나는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쇼업 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3월달에 지키기도 했고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태양신 그 미추라를 로마가 섬겼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잔칫날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이 옛 그리스도 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냥 원래 우리 잔치하던 날, 그날 그냥 성탄절로 하자 해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그날 그렇게 꼭 부산을 떠나야 돼요.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 뭡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살아계시다. 네? 1년 365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뭘 하루 이렇게 절기를 정해가지고 계란 쌓고 왜 난리를 치냐. 다른 날 예수께서 오신 그 의미 또 예수께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으니까 절기 몇 개 정해놓고 부산을 떠난 거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많이 나오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전주부터 그냥 봉투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주부에 넣어주죠. 다음 주 잊지 마라. 봉투가 달라요. 절기 때 주는 헌금 봉투.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간적이었어요. 그날, 그 달이 7월 달이었어요. 민간적으로. 왜 첫 달을 삼으라고 하냐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새 시대, 교회의 탄생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을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다. 근데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자는 항상 남자를 대표하는 존재였고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장자 그러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살린다가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자들만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소리 못 들어서 이 피 못 바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고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를 아는 그들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그들만 나가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다 죽이겠다는 뜻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 중에서도 피 바른 사람 다 살았어요. 그래서 중단한 잡족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왕조를 바꾸시고 힉소스 왕조였었잖아요. 원래가 요셉 때에는 애굽의 원래 왕조가 힉소스 왕조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힉소스 왕조가 원래 애굽 정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방인을 총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림도 없죠.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총리가 됩니까? 근데 그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통 바로의 왕조가 들어오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천도꾸러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만드셔서 바로에게 그들을 그 힘들게 만들 강퍅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내 약속을 내가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제 펼쳐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좀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요셉 때 살다간 사람들은 호강하다 갔어요. 고센 땅이 애굽에서 제일 훌륭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인데 모세 때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냥 역사, 당신의 약속과 언약을 펼치는데 역사 속에서 펼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람들을 피조물을 그냥 들어서 쓰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뭘 잘못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눈먼 소경? 날 때부터 눈먼 소경?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눈먼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 이 전 인류가 예수님의 희생, 흙이 침에 이겨져서 눈에 발라지고 요단에 가서 씻겨짐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눈을 뜨게 된다라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소경이 된 거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산다고 해도 진짜 복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 수도 있지만 그에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자로 역할을 맡아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그 역할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목사는 뭐가 잘나서 목사가 되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장로는 뭐가 뛰어나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목사나 장로 중에서도 마귀 새끼들 많아요. 이런 마귀 새끼들까지도 이렇게 교회의 중직에 올라서 마귀 천하를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니들끼리 놔두면 어떻게 될 뻔했니?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역할을 그냥 충실히 수행하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유기된 사람이야. 이런 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가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강도짓만 하게 하시다가 막판 뒤집기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조롱했을까요? 좀 나쁜 새끼 저거 죽을 때까지 강도짓만 하다가 야 마지막까지 저렇게 비열하게 지만 살겠다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 저걸 막 찢어 죽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그날 천국 갔다니까요. 우리의 선악구조로 우리의 상식으로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라면 아닙니다. 누구는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개혁을 외치고 있고 누구는 저렇게 깨끗하고 누구는 또 저렇게 더럽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는데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살하고 와 라고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역할 마치고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 근데 그 일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내가 이 북가주의 집회만 가면 하여튼 그 동성애자들 그 항상 그 토론과 논란의 주제가 되는데 동성애가 더 나빠요. 살인이 나빠요. 동성애가 나빠요. 살인이 나빠요. 살인이 더 추악한 죄잖아요. 더러운 죄. 근데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매일 살인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라고 해서 함부로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가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도 그냥 그런 걸 갖고 이 더러운 악의 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북가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세미나를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끊지 못하는 게 그 동성애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진짜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본인들은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하나도 제대로 못 끊는 인간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앉아있다. 우리가 못 끊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지 우리 보고 우리의 선악구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니들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걸 챙겨가지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잘난 인간들이 많아갖고 말이죠. 사람들을 아예 그럼 누가 오냐고요. 여기에 교회에 누가 와야 돼요. 아니 저기 그 만두교회가 뭐예요? 뉴욕처치 그 이현수 목사가 이제 나성교회로 왔다 그러던데 그분 이혼하면서 그만둔 거거든요? 뭐 한 2,000명이나 되고 난 그분의 설교를 단 한 편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복음을 잘 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그분이 한 무슨 기도원인가 저쪽에 거기에 저 있는 교회 청년부 뭐 수련회 한다 그래서 제가 강사를 갔는데 뭐 산속에서 너무 외로웠던지 그냥 뭐 복분자를 따다가 막 주스를 해다 만들어주고 뭐 친구하자고 막 그러더라고. 나이도 나고 7살이라고요 그리고 맨날 전화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중국인 아내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뭐 자기 엔지니어로 있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걸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만두고 그렇게 치과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가서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아주. 그 기둥을 앞에 무슨 개고기를 넣어서 거기서 막 낚시, 무슨 손거예요, 손배로. 틈만 나면서 낚시하고, 그리고 또 거기 그 사찰 같은 아이, 청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낚시를 툭 던져갖고 이게 낚싯밥이 없는 것 같으면 걔가 또 맨발 벗고 막 들어가서 지성도 막 껴주고 그래요. 아, 이거 황제구나, 완전히. 밥 때대로 밥 차려줘, 공기 좋아. 그리고 뭐 마운틴 바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그 산에 맨날 자전거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팔자도 잘, 아, 뭐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왔어요. 왔는데 이혼한 사람이 설교한다고. 와, 이런 사람들이 참나. 이혼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 못하면 이 예배당에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오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혼한 사람이 여기서 설교 못하게 하면 이 예배당에 이혼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떻게 감이 들어와요, 여기서, 여기에? 그건 자꾸 이 목사가 무슨 대단한 무슨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내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랄까냐. 목사도 하나님이 그 맡긴 역할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책 읽는 건 좋아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피면은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다 했는데 이제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아이 공항으로 확 가갖고 어디로 가버릴까.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뭘 얘기를 더 하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잖아요. 내가 이제 더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쓰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쓰레기예요. 똑같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안에 있는 걸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당신의 백성, 몇 안 되는 당신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걸 그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인격체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리, 마이크요, 스피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렇게 한, 뭐, 그, 예배 시간에 막 유행가도 부르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사람들 왔다가, 다른 이 보수, 이게 정로교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기겁을 하고 그냥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 나가서는 막 극장을 한다고 그러고, 그 인간은 목사도 아닌 게. 예배 시간에 막 유행가도 부르고 욕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목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아세요? 본인들도 아니면서.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이 육적 자아를 개발하고 성숙시키고 여기에 변화된 어떤 것을 쌓아서 다른 이들과 이렇게 차등 있는 어떤 성취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신다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까지 가 계셔야 그 사람이 성도라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겠다라고 그냥 아닌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 내일 6월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기라는 건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11조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11조자.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 아니었습니까? 레위인은 장자잖아요. 장자 대신에 바쳐진 자들이죠. 그들에게 죽어야 할 장자들이 내 대신 바쳐줘서 고마워 라고 준 게 속전 11조였잖아요. 근데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은삼십으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11조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금도 지킨다면 니네들은 다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야. 헛되게 만드는 거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11조를 걷지 않으면 이 11조가 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안 되면 운영 안 하면 돼요. 예? 전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운영이 안 되는 그 시점. 운영 안 하면 돼요.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걸 걷어서. 이 이야기 했다가 제가 아주 욕을 발리러 먹었는데, 그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 또 오지도 않아서. 그래놓고 그냥 밖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저 사람 자르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인원이 많아지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아니 얘기하자는 거 나는 그럼 11조가 뭔지 당신들이, 아니 이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11조가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지금까지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근데 지들이 캥기거든. 자기들 잘 모르겠거든 사실. 꺼우지는 않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11조가 있어요. 이제 니들의 전 존재를 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응? 니네 거 다 내라 라고 하는데 11조 탈락 내놓고 요것만 하면은 나머진 다 내꺼. 요런 악당들이죠. 그래서 갈비탄 눈물 오펠로가 뭐 11조 계산하는 회사를 안에 뒀다는 걸 갖다가 그래서 복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진짜 11조를 단 1전도 뛰어보고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근데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오펠로로 가면. 그 요필로는 그래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놈도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를 근사하게 치장해 놓고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요필로의 삶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당이었는지 잘 모르세요. 지금도 그 요필로 재단이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건 설교 시간에 거론될 예화거리가 아니라 악마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를 설명하는 예화거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걸 속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로 풀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의 가치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문 회개 자리에서 열심히 그 역할을 잘 하다가 하나님 오라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자유함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